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시어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진히 오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녀임에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북녘 땅의 동포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 안에 드리운 불신과 갈등을 풀어내며 국민과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 양화진에 저희를 부르신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의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퀴리오스 성가대의 성탄절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심령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성탄절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오신 사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12월 13일에 SBS TV가 막걸리 제조와 관련해서 보도한 뉴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양조장 대표가 막걸리의 주 재료인 쌀의 3분의 1을 외국산을 쓰고도 100% 국산 쌀을 썼다며 제품을 팔다가 적발돼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막걸리 제조에 수입 쌀이 많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 첨가물에 들어갔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2단독 신형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양조장 대표 45살 권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운영해온 이 양조장은 오랜 전통으로 주류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곳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국산과 수입쌀을 2대 1 비율로 섞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고서 제품 겉면에 100% 우리 쌀이라고 표시하고 원재료명 표시난에도 백미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내산 가공용 쌀 가격이 오르자 권 씨가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외국산을 섞어 술을 제조하고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보고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조장에서 막걸리가 제조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법령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조장에서는 막걸리를 빚는 데 쓰이는 누룩의 일종인 입국을 만드는 데 수입쌀 45kg을 사용했고 막걸리의 주 원료인 덮밥을 만드는 데는 국내산 쌀 95kg과 밀가루 10kg을 썼습니다. 법원은 막걸리 제조에 쓰이는 입국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상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식품 첨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물, 식품 첨가물, 술에 넣는 알코올인 주정, 당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명시한 식품 첨가물 공전에 천연 식품물 첨가물의 하나로 국이 있고 여기에 입국이 포함됐다는 점에도 법원은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산 쌀을 국산의 절반이나 사용하고도 국산만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수입쌀을 사용해 입국을 직접 제조했고 사용된 양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해당 양조장의 입국을 첨가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면 식품 첨가물을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 기호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영양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 조미료, 착색료, 보존료 따위가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보존료는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조미료든 착색료든 보존료든 식품 첨가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첨가물들이 첨가되어질 식품 본래의 양에 비해서 식품 첨가물들은 미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식품에 조미료를 치면서 조미료 전체 양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의 조미료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량에 지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라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쌀을 전체 분량의 3분의 1, 국산쌀의 2분의 1이나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식품 첨가물의 표현과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수입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도 용기 겉면에 100% 우리 쌀 사용이라고 표기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명백한 기만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양조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무리 수입사를 많이 사용해도 막걸리를 빚는 데 필요한 입국이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는 한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식품 첨가물은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 경우보다 더 많은 수입 쌀을 사용하고 겉면에 100% 우리 쌀이라고 명기를 해도 그 사람이 사용한 수입 쌀이 식품 첨가물로만 분류된다면 현행법상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것이 아닌 셈이 됩니다. 현재의 법률상 그 사람의 행위는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요지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한 죄형 법정주의의 대원칙은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어긋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범죄가 있고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있게 됩니다. 살인이 범죄인 것은 법이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이 범죄라고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기 이전에는 살인은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들이 영웅 취급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살인은 범죄라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살인마로 중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폭행, 절도, 강간 등이 모두 범죄인 것은 법률이 그런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으므로 범죄가 있고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법이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는 준법자도 있습니다. 준법자와 범죄자의 기준이 법인 것입니다. 범죄자가 많은 사회는 치안이 불안한 사회이요, 준법자가 많을수록 안전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있고 법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지 않는다면 범죄자는 얼마든지 의로운 준법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그가 준법자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가 준법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법은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제정한 사람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불완전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제정한 법도 인간에 의한 법 집행도 완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해치고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이 미치지 못해서 의로운 준법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법이기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 무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유죄가 무죄로 판결될 수 있는 확률은 0.0000%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인이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의인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법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알든 알지 못하든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하나님의 법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과를 숨긴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법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인간으로 판결받을 수 있는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죄성을 타고난 인간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로운 준법자처럼 행세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아 죄성을 타고 태어난 인간 가운데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단정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인간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기준에 의한 절대적인 선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든 유태인이든 지식이나 문화를 자랑하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인간에게 내려질 판결은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마치 둑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둑이라 할지라도 작은 바늘 구멍이 그 거대한 둑을 무너지게 할 수 있듯이 법 집행자가 한 조항이라도 무시하면 그것은 법 전체의 권위와 효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당신의 법을 규정하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법의 권위를 위해서 죄인인 인간에게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사형을 선고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전의 드라마, 구원의 대드라마를 직접 연출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 구원의 대드라마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에 따라 죄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사형을 선고하시는 대신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죄를 당신이 지시고 인간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죄인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시는 날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히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굿 뉴스,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굿 뉴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인간 세상, 인간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날입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세상,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강림하시고 진입하시고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기 삶의 목적으로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서본 사람, 즉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렬하게 고발당해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외에 자기에게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기 삶의 목적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율법의 고발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인 율법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사람, 그 율법에 의해서 칼날 같은 그 율법에 의해 고발당해 본 사람,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만 신약 성경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이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은 수단일 뿐 육체의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그의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 자신의 재물과 육체의 건강이 어느 날 불현듯이 자신을 덮친 죽음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무엇도 자신의 죽음 이후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구약 성경의 율법 앞에 서십시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비춰 보십시다. 칼날 같은 율법의 고발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오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날, 하나님의 굿 뉴스, 복음의 드라마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일인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우리 모두의 두 번째 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Merry Christmas.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담긴 구약 성경만 주셨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에 의해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신약 성경만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우리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복의 수단으로만 삼을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시에 필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영원한 멸망의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나의 실체를 확인하며 신약 성경의 복음을 쫓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날마다 참 생명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성탄절로 엮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일평생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